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주일의 오후 시간을 저희들이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비유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이미 가 있음을 삶에서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시작할까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사람의 말들을 듣고 힘을 믿는다. 누구와 같이 나를 믿는 것이니 그는 땅을 기습하고 한 반석 위에 빗불을 모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라.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집 위를 세차게 들이쳐도 그 집을 흔들지 못하리니 이는 그 집이 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을 세차게 들이치면 즉시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파괴되는 것이 컸더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사야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걸 더 개발해서 차이점을 밝히신 거니까 그 비유인 28장을 들어가 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더 비교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28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지옥과 더불어 합의를 맺었으니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 아래에 우리 자신을 숨겼기 때문이라 할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의 한 돌을 두어 기초로 삼았나니 시험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니 확실한 기초라. 믿는 자는 조급하게 되지 않느니라.
나는 또한 공의로 줄을 삼고 의로 다리 줄을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집에 쓸어버리며 물질이 그 쓰는 곳을 넘쳐버리라. 죽음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주옥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는 너희가 그것으로 짓밟히게 되리라.
네, 이제 결론 부분처럼 할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을 들어가서 16절과 1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지 않고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비유의 전체 맥락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언급했던 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시고 산기슭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었습니다. 그 7장 끝부분에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집 짓는 사람의 내용이 있었죠.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고 바위가 없는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홍수가 와서 무너짐이 심했다. 그때는 그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의 어리석은 건축가와 지혜로운 건축가의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걸 그 비유의 초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는 그 초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반석이 초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믿음의 시작이냐 아니냐 그 차이를 누가는 강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강조점이 달라지니까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고 그러니 어리석은 지혜로운 건축가 초점이 있고 결론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고 하셨고 여기서는 초점이 다르니까 똑같은 비유인데 이사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춧조리 되시는 앞으로 짓게 될 성전의 머리돌이 코너 스톤이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참된 성전은 없다. 믿음도 예수님의 기초로 해야만 된다. 포커스가 거기 있었고 특별히 당장 마태나 누가나 예수님 앞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그럼 제1성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입니다. 예. 기원전 1000년도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입니다. 그러면 제2성전은 언제입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포로들 가운데 돌아갈 사람을 돌아가셨을 때 약 4만 3천 명이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게 예수님 때까지 40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초라하게 제2성전을 지었는데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관심을 사려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반 피가 섞인 혼혈족입니다. 이두미아와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포용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46년에 걸쳐서 이 제2성전을 개축하고 보수하고 했어요. 예수님 때는 그게 아주 우리에게 멋지게 거듭난 거죠. 그 제2성전입니다. 지금 그걸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 했을 때는 이제는 영적인 성전, 제3성전인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3장을 읽은 게 그겁니다. 이는 건물의 성전은 없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 12장의 예언도 그겁니다. 내 백성, 다니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이걸 들여다봐야 되겠죠. 읽어봅니다. 2번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 예수님께서는 조만간 큰 전쟁, 여기서 비유해서 큰 전쟁이니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즉 30년쯤 후에 로마 황제의 아들인 타이더스가 장군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로로 4년 동안 있다 포로 아니죠. 포위 4년 동안 포위하다가 AD 70년에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 건물 성전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날이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사람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 sentimental value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열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젤롯 유다, 열심단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던 유대민족주의자들의 그 당의 사람들은 백성들 가운데 점점 더 지지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즉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민족주의자들은 유대인을 둘러싼 이스라엘 밖의 국제 정세 변화를 정확하게 익지를 못하고 무엇만 집중했느냐? 우리만 제대로 독립해야 되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초강대국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국가의 독립을 꿈꾸는 비현실적인 환상 속에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 민족주의자들의 주동으로 시작된 점령군에 대한 거센 전쟁, 로마 군대죠. 결국에는 그게 실패해서 엄청난 패망을 유대민족 전체가 맞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유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물에 왔었다. 그러니 나라를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는 너희들은 나를 중심으로 한 성전이 아니니까 망한다. 바벨론의 유세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건재했던 그 성전, 제2성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머무신 곳이긴 하지만 로마 군대라고 하는 큰 물에 휩쓸려 파멸을 맞게 될 것을 아신 것이다. 이처럼 곧 오게 될 한 세대 후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약 30년 후에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4년 만에 무너졌으니까요. 파괴될 이 제2성전을 리플레이스한 대차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성전을 만드는 기초 코너스던 돌이 된다. 머릿돌이 된다. 그 비유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전체를 이루어가는 각각의 돌들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하나로 지금 독립시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프라파나운 고유 이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렸습니까? 로고스, 말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존댓말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그분의 이름이 말씀하고 동일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뭡니까? 트루스,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이 똑같이 새로운 성전의 파운데이션이 되고 특별히 코너스톤, 머릿돌이 될 것이며 성전의 나머지 부분들은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완전한 성전, 건물이 아닌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정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전천년설주의자들이나 로만 캐톨릭이나 유대민족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물 제3성전을 예루살렘 옛 성토에서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장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정치가들의 신교도들의 구교도들의 잘못된 그 교리를 악용해서 이스라엘 편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철저한 유대교인들이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의 이스라엘 국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세속적인 국가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압니다. 제가 지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완성된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무실 것임을 예언하시며 선지자 예사야가 비로 선포했던 그 예언 28장 14절에서 18절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가 무서우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는 죽음의 신을 섬기는 죽음과 언약을 맺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다가 너희들이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인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성취됐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이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유대인의 문화의 관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하지만은 바울의 마음은 뭐지요? 참된 성전은 이 제2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루는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사도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제2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재했고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및 레위 족속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곧 제3성전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 즉 택자들이 대체될 것을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며 교회를 훼손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벽도 하나하나도 중요해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1번 기자 누가 비유해서 짓게 될 건물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둘 것이며 그 기초, 파운데이션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진리가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확실히 밝혔다. 따라서 선포된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과 그 후에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야만 하며 그렇게 할 때에 자기들의 신앙의 집이 신앙의 벽돌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의 기초 위에 건물을 지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하면 그냥 empty 공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쭉 방들이 다 있잖아요. 계단들이 있죠. 입구가 있죠. 지키는 군인들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벽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방의 문이 될 수가 있고 다 필요하게 저희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디에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말씀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전통이 끼어들 자리가 없고 인간관계가 끼어들 자리가 없고 자기의 핏줄이 민족성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제2성전의 제일 안쪽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 열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가 이 휘장처럼 희생돼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들락날락해라. 너희들 다 제사장이다.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 사제로서 그걸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산다. 교황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전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제3성전의 기초석이다. 마틴 루터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그분이 모든 믿는 사람은 나 사제뿐 아니라 주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하고 막바로 일대로서는 프리스트, 제사장이다. 그게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All believers, priesthood, 모든 신자들의 제사직이다. 그게 가정예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만은 남편이 가족의 제사장처럼 가족 위해서 대표 기도하고 부부가 있을 때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제사장처럼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질서가 그렇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2번 유다 지방에 여름 동안 건조하여 바위처럼 단단해진 땅의 그 표면을 단단하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집을 지어버리면 기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깊이 파고 들어서 결국은 6, 7, 8 feet 밑에 있는 단단한 반석까지 내려가는 그 노력이 그 중간에 있는 흙을 치우는 일이 뭡니까? 전통을 치우는 거고 사회 관습을 치우는 거고 교회 예배 제사 예식을 치우는 거고 다 그렇게 되죠? 21절 지금 뭘까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 들어간 거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들어간 거고 연보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간 거고 이건 중간에 다 이게 먼지 흙입니다. 거기에 기초로 두 번이 망하는 거예요. 나 전도로 많이 했다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자손 몇 대로 예수 믿었다 이거 망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 그러한 그 과정 그 바위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우리가 다 사도바울처럼 포기하고 예수 외에는 알 게 없다. 세상에 대한 난 죽었다. 비유하건대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장애물이다. 장애물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가질 때까지 위험을 가져가고 수고를 거쳐야만 결국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개개인의 신앙의 집이요. 전체는 성전의 한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3번 홍수는 두 집에 다 왔어요. 신앙생활에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어려운 일이 와요. 일반적인 성경의 법칙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언제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무조건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 비유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만 있으면은 그러한 위기나 박해에서도 이미 분명히 굳건하게 바위 위에 세워진 집처럼 견딜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4번 이 비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다가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 선포를 듣는 사람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나의 하는 말들을 믿고 그대로 따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강대국을 믿었고 죽음하고 약속을 하고 예수님은 나와 나의 말을 믿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님이시야말로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비유로 예언되었던 바로 확실한 기초, 새로운 기초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아까 그 비유 속에서 그게 예수님 오셨죠. 내가 바로 그거다. 고 야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제2성전을 치워버리고 제3성전으로 자리매김하시고 예언하시고 실천하셨고 그 제3성전의 머리 되시는 그분과 그분의 몸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 택자들이 제3성전을 이루더라. 그러니 이게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진리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다른 데다 자꾸 신앙을 초점을 두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이제 소화가 됐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니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언행 심사 그대로를 이해하고 말씀을 우리 생명의 토대로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 성령 충만으로 해결하여 주소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